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에 참 인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오늘 또 한번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데이비슨 홀에서 이 큰 음악회를 보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오늘 지휘에 입문해 주신 우리 양상훈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나 인류 역사를 보면은 결코 한 사건은 한 사건으로 그치는 예가 없습니다. 한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다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본다면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험하다가 공장이 폭발해서 동생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강력한 폭발력을 이용해서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었고 그리고 알프스 산맥에 그 터널을 뚫었고 수없이 많은 부분에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또 무기로 그것이 개발이 되어서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요.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정말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발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다는 것이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른 사건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메리카라는 나라 우리가 오늘 지도에서도 이렇게 보고 했지만은 그 나라에 백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백인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몸에 천연두 이 균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백인들은 웬만큼 그 천연두의 이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메리카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 거의 저항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보니까요, 어떤 데는 수만 명, 또 어떤 기록에는 수천만 명의 원주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몸에 지니고 간 그 천연두 균이 이 아메리카 미래의 역사와 판도를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작은 것 하나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른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가족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가족이 행복해지면은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은 사회가 밝아지고 그리고 사회가 밝아지면은 나라가 또 부강해지고 그리고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 이것은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처음 이 이론을 발표했는데요. 브라질에 있는 그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나비짓 그 날개짓 다 한번 했는 게 영향과 영향을 미치고 이펙트 이렇게 돼가지고 텍사스주에 토네이도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1940년도에 그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황의 시작이 어느 시골 작은 그 은행의 부도로부터 그 대공황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은 맥락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한 것이 거기에 멈춰졌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고요. 온 인류에 지대한 그 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정말 이 인류 역사의 그 영적인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잘 주목해서 봐야 될 그 단어가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그 죄값이 우리에게 다 전가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의 그 범죄가 그 죄의 결과가 아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그럽니다. 원죄.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예, 이 말씀은요 죄를 짓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절을 이렇게 읽을 때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죄를 전혀 짓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그 죄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내가 실제로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죠. 예를 들자면 전염병. 이 전염병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전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전병도 정말 이 부모로부터 이 유전적으로 이렇게 받은 그런 병인데 예를 들어서 생명 하면은 누가 태어나면서 생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나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쟁할 마음도 전혀 없고 그렇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영향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그 축구 경기를 잠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2012년 유로 리그라는 그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이 매년 리그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탈리아가 독일을 2-1로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을 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를 이탈리아하고 붙어서 우리 88 아니죠. 그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우리가 축구를 이기는 것처럼 이탈리아를 꺾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대표 선수가 잘해서 이탈리아를 꺾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이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국가대표 선수들은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은 제가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은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는데 아직까지도 그 비참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폭이 투하되자마자 일본 국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복을 일본 국왕 한 사람이 항복을 했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항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지만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 절망적이지만은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그 대표성의 원리를 들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력 아래 빠졌는데 또 한 분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기 이 성경절에 말씀하고 있는 저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 은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이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억울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에 인생을 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 한 가지에 모든 인생을 걸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기대합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요, 정말 출처가 확실한 그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출처가 정말 불확실한 세상적인 복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구원,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참된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No cross, no resurrection. 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았고, 예수님이 사망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곧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렸으니까 왕노릇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 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바로 주어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누가 왕노릇을 하는가 하면은 사망 권세는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깨뜨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앤드루스에서 참 늦게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참 잘 알다시피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부한 것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그 신학을 하면서 뭘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님 중에 주희 씨, 유태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이 서부 야영회에 강사님으로도 오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닥터 듀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박사학위를 몇 가지 이제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구약학을 가르치는 그 클래스를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시간, 그 제가 기억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첫 시간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그 첫 시간에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왕을 묘사할 때 쓰는 그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왕을 묘사할 때. 그래서 일반 평민들에게는 절대로 그 신의 형상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한테만 신의 형상을 가졌다 이렇게 접근하는 문서들이 고고학 문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만드셨다. 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왕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위엄과 품위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참 부푼 가슴을 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처음 강의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왕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야 정말 내가 왕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왕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는데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가슴이 불타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왕노릇 그러니까 꼭 뭐 어떤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데요. 이 영어 성경에는 레인이라고 그랬어요. 레인. 레인은 통치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망이 내 인생을 통치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내가 사망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사망을 통치하고 왕된 우리가 더 이상 정말 뒤로 물러서서 부정적인 정말 소극적인 그런 인생은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낭비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세상이 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부심, 정말 내가 하늘 왕족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왕 되신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이시여. 왕은 왕의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고 왕답습니다. 왕이 왕답게 일을 하지 못할 때요. 우리는 폭군이라 그러고 또 그 인생이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 왕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다 하늘에 가서 이 왕으로서 살게 될 텐데요. 바로 왕자요 공주들인 것입니다. 왕은 왕다운 일을 해야 되는데 왕다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일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일,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하는 그 신앙의 삶, 모든 것, 그런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를 몇 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그게 작은 일이지만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헌금 봉투가 바로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은 어디 휴지 조각 하나가 떨어져서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곳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그 교회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하늘의 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교우들에게 정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주는 일, 그게 비록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에게 정말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 하늘에 속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왕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그리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은 분명 하늘 왕족으로서 해야 될 하늘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성 전도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일, 그것은 분명 하늘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정말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그 일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든 일, 다 하늘에 속한 왕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2013년 서부 야영회를 우리 교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주최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마운틴뷰 교회에서 야영회를 주최할 때 너무 체계적으로 잘하고 또 새로운 많은 혁신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정말 이 야영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꾸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2013년 마운틴뷰 교회에서 이제 제30회 서부 야영회를 주최하는데 그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저한테 그렇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 총무 되시는 우리 최충업 장로님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인원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또 포스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왕 같은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일주일이 힘들면은 한 3일 정도만이라도, 3일도 진짜로 힘들면은 이틀 반만이라도 좀 시간을 내셔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하는 그 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바빠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가정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도 하늘에 속한 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매일 그 과정 공부 내용을 요약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재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은 그 과정 공부 하루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핵심적인 것만 해서 제가 웹사이트에 목회실에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3주째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50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계세요. 물론 뭐 지나고 나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는데 그렇게 정말 작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교과 공부책을 펴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일, 그 일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일, 그것도 하늘에 속한 일이죠. 정말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매일매일 했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분명히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왕노릇을 하는 우리들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헨델의 메시아 참 그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뭔가 하면은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합창은 매년 우리가 장로회에서 주최하는 그 음악회, 연말 음악회 때 그 마지막 부분에 할렐루야를 같이 부르는데 그걸 한국말로 좀 했으면 좋은데 영어로 해놔가지고 저는 잘 따라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할렐루야를 합창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데이비슨 홀 거기에서 이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는 음악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마지막 이 할렐루야 멘델의 그 헨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할렐루야를 할 때 정말 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가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또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영원히 영원히. 오늘 성경에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지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어도 그래도 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이 또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 대신 마운틴뷰 교우 여러분, 정말 long live the king,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분명히 왕이라고 성경은 통치하는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된 우리는 세상을 오히려 정말 하늘 왕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늘 왕자 공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